하루는 어떤 중년의 아들이 그의 노모에게, 늙으신 어머니에게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겠죠. 평생을 믿어온 그 신앙과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 또 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때 이 아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머님, 교회가 너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내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싸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좀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도 오늘 너무 어렵게 찬양을 잘했는데 찬양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는, 잠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끝까지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을 열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그렇지만 네가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어머니도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동물들은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다. 그 동물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네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고통스러운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은혜인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교회에 나가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교회를 나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현실입니다. 목회자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요, 참 힘들고 서글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중요한 것이면서도 그 중요성과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교회 무용론. 교회 무용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가 아무 쓰잘데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에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요, 또 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무용론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 합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제일 1위를 달리는 덕이 뭐냐면은,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벼슴을 당하고요. 이제는 완전 천덕꾸러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천덕꾸러기라는 말을 잘 아시죠? 말씀꾸러기. 뭔가 사회에 영향을 입히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서로 다투고 물고 물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이 괴를 보고요. 아이고 저 천덕꾸러기 얼마나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죠.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과거의 중세 교회가 아무리 타락을 했어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시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버림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중세시대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닐 바에는 차라리 성당이 낫겠다, 천주교가 낫겠다는, 아니면 아예 타종교, 차라리 불교가 더 도덕적이다.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교회를 나가야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까? 가슴이 슴칫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들이요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승보훈을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 말씀만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 메시지의 녹이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잘 알죠? 자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누굴 말하죠? 아 너희는 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굴 말하죠? 적게는 내 자신을 말합니다. 조금 넓게는 하나님의 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든 개인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괴는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요. 교회의 흐름들이요. 너무 지금 위상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이 너무 무식할 정도로 소금이 만일 맛을 잃게 되면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다. 맛을 잃었다는 거죠. 음식에는요. 소금이 들어가야지만이 맛있습니다. 완전히 소금이 안 들어가면 사실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큰 질병이 났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의사의 진단이 뭐냐면 완전 저염식, 절대로 소금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막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잡수시더라고요.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또 그런 위기에서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염식이라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서너 번 잡수고 난 후에 너무 짜증이 나셨던지요. 밥상이 왔는데 그 밥상을 벽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해하러 오신 분이 너무 놀라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놀라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소금기가 전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요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비난당합니다. 급기야 교회가 소용없다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가봐야 별 소용없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대구에 큰 교회가 건축이 했습니다.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부터 협박 편지가 왔어요. 이 좋은 요지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무용론을 부르는 그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요, 교회 필요 없다는 건, 만일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교회를 불지르겠다는 건. 그래서 그날부터는요, 경찰들이 옆에서 보호를 할 정도. 맛을 내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맛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요, 전부 다가 외면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얼마나 정확히 깨닫고 온 성도들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싣고 나가느냐,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요, 성전이 크게 세 가지가 지어졌어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여러분 아시죠? 제1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 세 성전을 제어하면은 그들의 역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했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아십시오.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그의 재반되는 모든 준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습니다. 이 다윗은요, 오매불망 하나님의 성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지금 냄새나는 향이 나는 이 백향목궁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텐트에 그리고 창막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모든 물질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제대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 이의 성전이 뭐죠? 스룹바벨 성전이라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어졌거든요. 근데 이름 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본국에 돌아보니까 모든 세상이 전부 다가 피어가 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으니까, 피어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시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모든 힘을 모았어요. 결국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제2의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지었어요. 이 헤롯은 불신자입니다.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성전을 지으려고,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냥 한번 지어보자? 한번 역사에 남겨보자?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다지도 이렇게 모든 힘을 다 합쳐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여러분, 이 성전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삶의 산실이 뭐냐면은 그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교회 없는 역사는 전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 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1년에 세 차례 정해놓고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계속해서 성전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영적인 중심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 모든 것이요,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무용론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교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보다 소중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앉아 계십니다.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에 다시 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자,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대신한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다는 말은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교회가 소중합니까? 교회는 모든 예배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곳이요, 모든 신앙의 모든 발판들이요, 전부 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제대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현장, 이게 교회거든요. 이 모든 예배가 교회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아들 목사를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그래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그 성도는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훌륭한 단체들이 많아요. 자선단체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참 많은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선단체가 있어도요, 그 단체는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육신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절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무리 좋은 교회를 건축을 해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모임과 단체는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막 부러워하잖아요. 이야, 참 저 교회 너무 아름답다. 참 저 교회 너무 좋겠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놓쳤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그 교회는 교회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은행하는 교회 건축을 하겠죠. 오늘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를 해나가신다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또 온 교회들에게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타납니다만은 이제는 순교라는 중요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교회들에게 또 모든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고민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고민이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사나운 때를 이리 때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 30절을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이리떼들이 달려들 거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 이리떼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온갖 이단 사설들이 다 차고 들어옵니다. 우리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특히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게 되고 바알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고 또 사대교에서는요, 자그만 20일 흉악한 여인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사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이리 때를 조심을 하도록 해라. 거짓 신자들이 나타나고 또 동기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를 교란할 거다. 이런 교회를 너희들이 지켜도록 해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도요, 이 교회를 꼭 지켜나가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세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대 32절을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을 이 말씀 속에 든든히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참고는 하시고 절대로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진짜로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35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 도우라고요? 약한 사람. 받는 것이 복될까요? 주는 것이 복될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돈도 받으려고 하고 사랑도 받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긍화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참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약한 사람을 배척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에덴 장로교회 훈훈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별사를 따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미 고별사로 대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제 마음의 중심과 똑같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절대로 악한 사실이 교회를 힘들지 못하게 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지켜나가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에덴 장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이 말 저 말 크게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며 보살펴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을 해나가신다면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한 14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못한 것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좋은 기억도 잊어주시고 나쁜 기억은 더더욱이 잊어주시고, 그래서 박창복이라는 이 이름 세 글자를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또 그에 따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나 온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또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연한 지체들과 더불어서 세계 보모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